알죠. 보통은 그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그 에디슨과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그 사실상 그 에디슨은 스스로 뭔가를 발명한 적이 뭐 없습니다. 그뭐 다들 이제 밑에 사람 갈아넣은 겁니다. 보통 이제 속된 말로 공돌이들 갈아넣는다 하는데요. 다 밑에 직원들 갈아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오늘날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었지요. 뭐 잡스도 뭐 본인이 직접 뭐 아이폰을 만들고 그죠? 아이패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밑에 사람들 다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직원들 푸시해가지고 만들어 나온 것 아닙니까? 실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은요, 스코틀랜드의 그 천문학자였습니다. 그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제임스 린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이제 너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상업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이렇게 해결했던 사람이 그 잉글랜드 화학자였습니다. 그 조셉 스완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요. 여기 크로이든 내려가면 그왜 월링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년을 살다가 거기서 죽은 그 화학자였습니다. 이 조셉 스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용화를 시킬 수 있게 됐죠. 에디슨이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거 이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허 소송을 냅니다. 아, 저건 내가 특허 가지고 있는 거다. 법원이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패소합니다. 패소하니까 이 에디슨 같은 사업가들은 그 법정에서 패소한다고 이렇게 의지를 끊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밀어붙입니다.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스완 회사하고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에서 탄생한 회사가 에디슨과 스완을 합쳐가지고 에디스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에디스완 전기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예, 그 회사가 바로 오늘날 나온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오늘날의 그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는 그 바탕을 그 기반으로 톰슨하고 톰슨 전기 회사랑 합병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거대 기업이죠. GE, 제너럴 일렉트릭스, 그 GE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1886년에 고종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경복궁에 그 정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에디슨이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구를 발명하지 자기가 이제 이걸 상업화시킨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이 동양의 궁전에서 그거를 갖다 쓴다고 하니까 이 에디슨이 정말 기뻐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고종 황제가 이 에디슨 전기 회사에다가 정권을 줍니다. 이그 경복궁 안에 그 도성에 그 전기를 설비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왕정 기록을 보면요, 에디슨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디슨이 의그 의사할 때 의자로 나옵니다. 의대손, 의대손, 성은 의, 이름은 대손, 좀 비슷합니까? 에디슨 의대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왕정 기록에 보면 의대손이라 나옵니다. 그이 정부의 가능성을 봤어요. 이제 JP 모건의 투자를 받습니다. 이제 JP 모건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 회사 에디슨 회사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록펠러가 긴장을 해요. 와, 이 회사가 이렇게 에디슨 회사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서.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한참 알수 있는 이야기가 그 테슬라와의 관계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에디슨 좋아하는데 그 테슬라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조금 그 에디슨을 너무 영웅시하다 보니까 그 상대 늘 싸우던 대상인 테슬라는 조금 뭐 국적도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탁월한 사업가였다면 이 테슬라는 그 학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전기 단위 같은데 테슬라를 쓰죠. 예, 이제 그 당시 쟁점은 그거였어요. AC냐 DC냐. AC는 뭡니까 이게? 교류 전기입니다. 교류 그죠? DC는 다이렉트니까 그죠? 그 직류라고 합니다. 그죠? 교류하고 직류에 에디슨은 직류파였습니다. 직류파였으니까 교류를 죽였어야 됐어요. 이게 AC, 그 테슬라는 AC였거든요. 예, 교류를 죽이려고 에디슨이 온갖 협잡을 다 꾸밉니다. 가장 더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커다란 그 코끼리를 진짜로 가져와가지고 그 코끼리를 갖다가 교류 전기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교류가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테슬라를 이렇게 묻어버리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가 그렇지 않았죠. 우리 그 교류 없이 살수 있습니까? 이 더운데 콘센트 다 교류 아닙니까? 그 변압기 거쳐갖고 오잖아요, 싹 다. 물론 직류 없이도 못 삽니다, 그죠? 직류 휴대폰 배터리나 뭐 노트북 배터리 같은 건다 직류 없이도 못 삽니다. 우리 AC, DC 다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AC가 죽든지 DC가 죽든지 둘중 하나 죽어보자. 결국 그 당시에는 에디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을 괴롭힌 나쁜 사람 같고요. 사실상 과학자의 면모는 테슬라가 더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느 대기업 회장들과 다름없이 평판도 좋지 못했고요. 윤리적인 측면은 더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성공한 사업가였지요. 뭐 토머스 에디슨, 뭐 미국의 뭐 그 굴지의 기업의 창업주 아닙니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딱 그 부분에 있어서만 그렇죠. 그 혹시 이거 화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정말 이 대답은 참 뭐 걸작이 아닐 수 없지요. 사실 뭐 그렇게 본받을 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대답은 정말 멋들어집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공할 수 있는 아니 단지 안 되는 작동 안 되는 방법을 수만 가지 알았을 뿐이지요. 이 말합니다. 에디슨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른 말은 그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줬어요. 뭡니까?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실패를 실패라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면피 같은 인물이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예. 나는 성공의 어머니들만 경험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해 배우기도 하죠. 그죠?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배우기보다는 주눅만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뭐냐? 실패한 사람은 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위안을 줍니까?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 저 실패한 인생보다는 내가 낫겠다.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 문제로 막 얽혀가지고 훅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저래서는 안 되겠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요. 입시에 떨어져 본 학생은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더 멀리 도약하기도 합니다. 연애에 실패해본 사람은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더 나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해본 사람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쌓기도 합니다. 건강관리 실패해본 사람은요, 그 실패 때문에 성공적인 건강을 또 가꾸기도 합니다.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금언들은 그 진리의 파편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면은 꼭 과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에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까 이 말을 그 에디슨의 격언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낳는 게 어머니니까요. 욕심의 죄는 어머니요. 그죠? 욕심은 죄의 어머니요. 죄는 사망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말을 들어보면은 결국 인간의 실패는 실패의 반복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를 놓고요. 실패는 죄를 놓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한탄한다라고 우리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후회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g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후회한다라는 말, 아주 지금 의아한 표현인데요.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습니까? 후회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전능과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후회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이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녀가 속을 썩이면요, 부모가 야, 내가 니를 놓은 내가 잘못이다 이런 말 합니다. 야, 내가 니를 낳아가지고 아, 니를 낳은 내가 잘못이지. 대개 이 말은요, 진짜 부모가 니 놓은 것을 그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말을 듣고라도 좀 뉘우쳐라라는 뜻이 있지. 아버지가 야, 호적 파버린다 합니다. 진짜 그거 막 호적 파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아버지는 이런 강한 말을 통해서 자녀가 좀 뭔가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그 부모 자식 간이나 그 이게 통하는 말이지요. 부부 간에는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우리 도장 찍자 이러면 그거는 진짜 찍자는 말일 수 있으니까 뉘우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잘 해야 됩니다. 알았어. 예. 그냥 끝장내자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예. 아버지가 호적 파자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호적 파버린다 하는 이 아버지의 호통 같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한탄하고요. 7절에서 한탄하십니다. 진짜 후회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후회했으면요. 노아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저렇게 그 강력한 어휘를 사용하면서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5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누가가 사용하는 것처럼 대부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언제 절실히 깨닫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 많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싹 듭니다. 야, 나는 이 정도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잘못한 죄를 뉘우치는데 그 죄를 뉘우치는 장면으로 내 스스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쭐해지는 거죠.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 속에 이 더러움의 근원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떨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파고파고 들어갈수록 나는 절망할 것밖에 없는 존재구나. 결국 내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데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눈물이 나기는커녕 그 죄의 더러움을 뉘우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위안을 받는 겁니다. 죄밖에 안 보여요. 예수가 대신 나타나야 그나마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모든 계획입니다. 뒤에 이것과 짝을 이룬 표현이 나오죠. 항상 악하다.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시간이 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속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뭔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 나를 한번 배신했지만 뭐그 배신에서 네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았겠느냐. 옷을 지어 주세요. 바로 그 아들 때 가서 문제가 생기죠. 가인이 그 동생을 살인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뭔가 이자가 이 실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배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세컨 찬스를 주세요. 이 사람의 그 완악함을 볼 수 있는 게, 난 누군가 한 명을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책감에 휩싸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기보다는 뭐에 두려워합니까? 내가 맞아 죽을까봐. 나의 살인 행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맞아 죽을까봐 겁납니다. 그 완악함,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설마 남을 죽이는 순간에도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딱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래, 알았다. 네 두려움을 내 이해하니까 니한테 표를 줄 텐데 이 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 못 건드릴 것이다. 하나님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찬스를 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자에게 찬스를 주시고 사람을 죽인 자에게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만 쭉 지나와도요. 세상에 이미 죄악이 가득 차버렸답니다. 실패가 만약에 성공의 어머니라면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나와야 했습니까? 세상은 실패자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면 갈수록 실패하는 자들만 나오게 됐습니다. 살인과 도둑과 거짓이 넘쳐났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서 혹시 간달프가 어디서 죽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그래가지고 매니아가 아니면 기억을 못할 텐데. 영화에도 나오고 이 소설에도 나옵니다. 이 간달프가 처음에 어디서 죽냐면요, 모리아에서 죽습니다. 그 1편에 그 영화 보면요, 그 반지 원정대 보면은 그 이제 산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거기서 허락되지 않죠. 너희의 출합이 허락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땅속으로 이렇게 동굴 파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도 모리아가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톨킨의 의도예요. 이 반지의 제왕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왔을 때 막 성경처럼 읽혔어요. 이 지나치게 좀 노골적으로 그 성경의 메시지를 막 집어넣어 나가지고 이 성경의 모리아 산이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뭐 톨킨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죠? 간달프는 뭡니까? 모리아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반지 원전대 한 3시간 한 20분 되는 영화죠, 그죠? 그거 3시간 20분 동안 안 나옵니다, 간달프. 왜요? 죽었으니까. 안 나와요. 그 1년 뒤에 개봉한 그 이제 2 돼야 나옵니다. 1편만 영화 딱 보고, 어이, 내 좋아하는 간달프 죽어버렸네. 하고 영화 안 보면요. 결론을 모르는 겁니다. 간달프 죽지 않았어. 그 모리아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그거. 싸우다가. 성경도 마찬가지. 중간에 꺼버리면은 반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 2장만 읽고 딱 꺼버려요. 결말을 모릅니다. 간달프 죽은 거 아니냐고. 맞죠. 반지의 제왕 영화 1편만 봤으면, 안 그러면 소설 그 한 2권까지 정도만 봤으면은 죽은 게 맞습니다. 창세기 1장만 보면요. 결론은 명확해요. 창세기 맨 마지막 구절이죠. 1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까지 보고 딱 꺼버리는 겁니다. 야, 창조의 결말. 심히 좋았더라. 사실 창세기는 3장부터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반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요.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고 말씀하고 싶은 결론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 심정이 아니에요. 한탄하고 근심하고 한탄했다 합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씀 딱 한 번 하시거든요. 후회했다는 말씀을 두 번 하십니다.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또한 생각해보니 인간 너희 주변에 있는 인간 너희들이 따먹는 나무 열매 너희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짐승 새끼들을 죽은 게 다 후회한다 하십니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까지 못 보면 결론을 모르는 거. 맨 뭐 창조하면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냥 앞에 배경지식으로 그냥 1장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간달프는요 그 죽지 않습니다. 난중에 흰말 타고 나타나 흰색의 간달프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 계시록에 있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그 흰말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 간달프의 모습을 그 톨킨이 넣어둔 겁니다. 그 흰말 탄 자로 나서 흰색의 간달프가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그 소설을 보면요. 간달프의 어투도 그 회색의 간달프일 때랑 다릅니다. 간달프가 더 단호해요. 더 친절하게 보이지 않아요. 흰색의 간달프가 됐을 때는. 그 간달프가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악은 악을 놓고 실패는 실패를 낳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창조가 내가 이거 다 보기 싫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야,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겠다. 나는 세금 문제 깨끗해야지. 나는 여자 문제 깨끗해야지.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은 뭔가 배운 것 같다는 안도감에 차게 됩니다. 웬걸요? 정말 그 미련한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혹시 마음 약한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 말해야 되나 싶은데 정말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요. 똑같을 겁니다. 남이 저런 모습으로 무너졌으면 나는 저렇게 걸리면 안 되겠다 싶겠지만 내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똑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다를 거 없어요. 역사는 죄의 반복입니다. 죄가 죄를 낳아요.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반복할 뿐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노아 때까지의 상황은 이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에서 5장까지는요. 천지가 아름답다. 뭐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배경입니다. 예수가 등장하진 않지만 복음의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가 없으면 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를 통해 못 배우니까. 하나님 설마 해서 처음에는 몇 번을 기회를 주세요. 선악과도 따먹고 뭐 동생을 죽였어도. 하물며 실패를 통해 배울까 싶어. 오히려 죄악이 더 커집니다. 더 정교해져요. 이 세상은 그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과 아직 안 들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남이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요. 야, 저렇게 걸려 넘어지는 걸 보니 나는 더 깨끗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 나는 더 꼼꼼해야겠다. 아, 난 들키면 안 되겠다. 그 정도 배운다면 배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쓰지 않는 이상 우리 사람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패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봐도 실패한 삶입니다. 때때로 눈치 보고 쫓겨다니고요. 마지막에는 속옷까지 벗긴 채 붉은 대낮에 달려 죽습니다. 속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인간 최소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낮에 속옷을 벗겨서 채찍을 쳤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너는 개라는 것입니다. 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최소한의 존엄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실패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경악할 사건을 봤는데요. 그 뭐 라디오에서도 난리 나고 했었습니다. 대문짝만 하게 나왔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가져왔습니다. PPT 보면요. 대문짝 하게 정말 뭐 완전 그 표지에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제 기사를 보는데 정말 손이 떨리더라고요. 분노가 치밀고. 말 그대로 그 이 타임스 그 르포 기사 특종으로 나온 건데요.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앞면에 이 윗부분에 보실 텐데요. 이 사람이 변명했던 겁니다. 변명이 뭐냐면은 learn from mistake. 실수로부터 배울 줄 알았다. 이 제목이 뭐냐면요. 그 자폐 증세 있는 여성이 그 요양 시설, 우리 요양 그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 요양 시설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이제 포주들에게 당해 가지고 이 매춘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경악할 사건이죠. 이 23살짜리 여자인데 IQ가 52밖에 안 돼요. 맨체스터 이 케어홈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들은 벌건 대낮에 일하는 이 시간에 매춘을 시킨 겁니다. 계속 쉬지 않게. 그리고 그 해가 지면은 택시 안에서, 그리고 뭐 볼링 치는 그 뒤에서 아주 경악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봤을 때 런던 사회가 건강한 것 같고 뭐 맨체스터 사회가 뭐 이 대낮에는 그래도 밝은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요.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학대당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뭐 밝혀진 게 이 정도지 그죠? 안 밝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작 그 법정에서 한다는 변명이 learn from mistake. 나는 그녀가 스스로 실패를 통해 배우기 바랬다. 이게 말이 보호자지. 이게 보호자입니까? 포주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실패를 통해 배우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학교 다니고 연구 가서 먼저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들 맨땅에 헤딩하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몇 번씩 물론 해도 되는 실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그 카톡 사고 같은 거 많이 나대요.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 저 사람한테 보내고 뭐. 막 뭐 부장님 욕해놓고 막 부장님한테 보내놓고 뭐야 예. 그런 사고야 뭐 늘 해도 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좌지우지하는 문제는요 단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제 밑에 그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형제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지금까지도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예,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존재. 지난 여름에 이제 한국에서 만났어요. 걔는 이제 또 미국에 있고 하니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일부러 가가지고 5년 만에 만났는데 5년 만에 만나서 참 느꼈습니다. 아 말이 안 통하는구나. 예. 자기 직업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직업하고는 상관없는데 자기 이제 취미로 이 고상한 그 하여튼 별난 취미를 해가지고 이 비행기 모는 게 이 취미입니다. 가족들이 막 한참 막 배울 때 말리고 했죠. 좀 취미생활 같은 거 요란하게 좀 하지 마라. 좀 적당히 좀 평범한 걸로 해라. 이상한 거 이런 거 위험한 거 하지 말고. 근데 좀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항상 이 별났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경력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아마추어 중에서는 이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처음 그 이제 비행기 몰고 다닐 때 자기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했죠.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야 그 조심해라. 그 하여튼 타기 전마다 꼼꼼하게 그 살펴보고 타라. 귀찮아하지 말고 그 잘 살펴보고 비행기 점검 꼼꼼히 하고 타라. 그때 동생이 했던 대답이요. 형 이거는 한 번 실수하면 죽어. 제 말에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한 번 실수하면 죽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뭐 자동차에 한 번 실수해도 뭐 큰 사고 아니면 괜찮지만 경비행기 이런 거는 진짜 한 번 실수하면 죽습니다. 비행기는 스톨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요즘은 뭐 뜸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비행하다가 정말 막 멋진 풍경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저한테 보라고 막 동영상 막 그 인터넷으로 막 보내주곤 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고요. 와 정말 이 풍경 기막히네. 이렇게 풍경 감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걸 받으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 주님 내가 말은 안 통하지만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 인생에 한 번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행인 사실은요, 정말 일생에 단한번 실수하지 않는 파일럿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파일럿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한번 실수를 하지 않아요. 교통수단 중에 제일 안전한 것이 비행기거든요. 사고율로 따졌을 때 100만 건당 0.37건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자동차, 그 다음이 철도, 그 다음이 선박, 그 다음이 비행기 순입니다. 공포심은 가장 커요. 공포심이 가장 커서 그렇지 사고 비율로 따지면 가장 안전합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단한번 실수도 용납 안될때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그 소유즈 우주선이 그죠? 떨어져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60몇 번째라면서 그죠? 60몇 회 동안 그 소유주 우주를 그 소유주 계획을 하면서 그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60몇 번 동안 실수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그래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싶으지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선 계획 같은 경우는요, 한번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한번 실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한번 실수, 60몇 번 동안 한번 사고가 없었지만 60몇 번째 사고 한번딱난 걸로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치명적인 일.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은퇴할 때에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도 하지만 그 사람이 대과 없이 큰 실수 없이 산 것을 크게 경축합니다. 일평생을 대과 없이 교사로 살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축하받을 만합니다. 크게 공을 세운 것은 없어도 일평생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살면서 대과 없이 은퇴했다면 그 자체로 축하받을 일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 없이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축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신문이 이 많은 이들을 붕괴시켰던 이유, 저 사실을 무시한 겁니다. 사람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이 있고, 배울 수 없는 일이 있고, 배워서는 또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변명 삼고 있는 저 파렴치함. 여러분, 정말 죄도요, 짓지 않아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짓게 되면은, 정말 그 죄지었던 순간이 후회되는 것이, 내가 살면서 살다 보면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그 순간 느꼈던 그 쾌락이 가끔씩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속에 죄가 박멸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맛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맛, 그 짜릿함, 그 쾌감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가끔씩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경험을 전혀 좋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흔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다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파렴치한 보호자 같지 않을까. 매번 죄를 지으면서 아 주님 실수했네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개뿔 같은 소리지. 마치 맨체스터의 포주가 법정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실수에서 배운 게 있겠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지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인간은 날고 기어도 안 돼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를 번복합니다. 남이 실패하는 모습은 보고요.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도 저렇게 했구나. 이게 오늘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능성이 없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실패가 실패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다. 그 누구도 끊지 못한 이 고리를 단한 사람이 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자기만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조차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실패를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동차라기보다는 비행기입니다. 자동차인 줄 알고 우당탕탕 치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살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비행기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실수로 인생은 끝난 겁니다. 단한 번의 실패는 모든 인생을 수렁으로 끄덕들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해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말곤 답이 없습니다.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이제 판교에 있는 그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하여튼 8월 중에 태국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교회의 모녀지간의 그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엄마와 딸은 그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는 그 철저히 일 중심의 사람으로 엄마는 그 엄마의 역할보다는 직장에서의 사장이 그더 익숙한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순종해야 될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사업할 때 반대하지 않을 그 유순한 사람을 골라 잡아갖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 초에는 남편의 반대 없이 사업을 했던 분이라고 하네요. 그 사업이 이제 잘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 욕심부리다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빚이 남편한테 이제 전가될 위험이 돼서 이 남편이 또 마음씨 좋아가지고 또 이혼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성취가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그 엄마에게 그 사업에서 성취가 좌절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내 딸을 서울대에 보내보겠다. 그 목적에 따라 이 딸에게 뭐 엄청난 교육을 시켰답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학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 다 마쳤고 지금은 그 고3 과정을 선행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번 여름 그 태국 아울리치 중에. 예,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참그 서울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그 딸의 요청은 묵살하고 이 선행 학습을 밀어붙인 거예요. 딸은 이제 더 못하겠다고 막 손을 들고 학원 다 끊어버렸어요. 엄마가 이제 또다시 자기가 세웠던 목표가 좌절됩니다. 심한 갈등을 빚고 이제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아울리치를 신청해서 나온 겁니다. 딸이 뱃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딸 하나 때문에 이 엄마가 살아왔는데 막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하다가 이 결국 이 딸이 엄마의 야망하고 학대를 이 목사님께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의 가슴에다가 아주 못을 박는 말을 하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다.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모습 보면요. 정말 실패해서 배울 수 없다는 거 우리 되새기게 됩니다. 실패하면 뭐합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목표를 세워요. 그 헛된 목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면요, 또 다른 실패할 목적을 찾아 세웁니다. 그 실패의 근원을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사업 실패하고 결혼 실패하고 그래도 뭐라도 성공시켜 볼까 싶어가지고 애꿎은 딸을 잡아버린 거죠.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뭐 어릴 때나 말 듣지, 커서 말을 듣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지.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됩니다. 원인 진단이 정확히 안 되니까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모녀가 아울리치 중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천지 창조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내 눈에 성공같이 보인다 해도요. 결국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실패해도 또 실패하고 실패해도 또 실패하고 남의 실패를 보고 나는 안 들켜야지 이 생각하고 야구도 그렇습니다. 선발 투수가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 감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구원 투수를 보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하나님이 직접 구원 투수가 되셔서 오셔야 됩니다. 내 실패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선발돼 가지고 9회까지 던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 투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왕년에 내 성공을 돌아보지 마세요. 거기서 배울 것 없습니다. 남의 실패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의 실패를 바라보십시오. 장렬한 실패, 비참한 죽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인간에게도 실패한 인간이라 손가락질 받은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실패로 우리의 성공을 낳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또 받은 이 생명의 역설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때로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남의 실패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성공을 한번 계산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헛될 줄 압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성공으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주님 인생에는 너무도 중요하여서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 들고 가기 원합니다. 이것만이 길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추락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 추락하는 인생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